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에서 보겠습니다. 8장 3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이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의 죄과로 인한 논쟁은 생각보다 깊은 싸움거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어떻게 판정 내리시는가 하는 것이 신자 모두의 관심일 뿐만 아니라 세상 모두의 관심인 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그의 거룩을 손상치 않으시고 해결해내시는가 하는 근본적인 싸움이 이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분명히 끝에 가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이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서도 가장 심각한 싸움 중에 하나는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그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이 어떻게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그 사랑과 긍휼이 전달되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심각한 싸움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하나님은 너무 무골호인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냥 오냐오냐 하시는 증손자 안고 계시는 수염 허여신 그냥 할아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선포하시고 그의 긍휼을 선포하시는 과정에서 그의 공의와 거룩을 미치거나 보류하시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쉽게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분이 신자들 사이에서 너무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협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두려우신 분이요,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만은 확인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요한복음 8장 사건에서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서 범죄하다 잡힌 여인을 향하여 결론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리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는 돌비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깨어지고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쓰신 하나님, 그 사이에 있었던 모세의 중보적 기도와 그 자세, 그것이 어떻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에 바로 그 모세의 중보로 나타났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며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서 결실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것만 말고도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그 근거들이 더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더 추적해 보기로 합니다. 우선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한 구약의 아름다운 상징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언약궤라는 것은 우리 보통 다른 말로 법궤라고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들어있어서 보통 법궤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 법궤 혹은 언약궤 속에는 두 돌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 같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그 비석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하면 성전에 들어가면 뜰이 있고 안에 이렇게 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을 지성소라 그러진 않습니다. 두 번째 방을 지성소라 그럽니다. 첫 번째 방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촛대가 있습니다. 이건 등대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촛대와 이런 상이 있고 그 상 위에 늘 떡을 진열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설병이라 합니다. 병이라는 말을 요새는 별로 안 쓰죠. 한문으로 병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늘 거기다가 떡을 놔두는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휘장 하나를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여기 있는 것 같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지금 이 비석들이 들어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성소에는 이 뒤에 6절 7절에 말씀 나온 것 같이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은 물론 레위 지파에서 뽑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라고 해서 누구나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진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1차적으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지금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교회 관리인들입니다. 레위 지파가 맡은 일입니다. 물도 깃고 장작도 패고 청소도 하고 하는 모든 일을 레위 지파가 아니면 못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사장들만 첫 번째 장소에 들어갑니다. 떡도 갈아놔야 되고 촛대도 늘 불을 밝혀놔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지성소에는 피 없이는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1년에 꼭 한 번 대제사장만이 자기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속죄제를 드리는 곳입니다. 피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에 가면 조금 더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120페이지 출애굽기 25장으로 갑시다. 17절 말씀부터 봅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동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놓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속죄소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피를 쏟아 붓는 장소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면 궤 위에 있습니다. 법궤 위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 여러분 평상시에는 그 그림을 볼 틈이 없었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유명한 영화가 들어와서 다 보셨죠. 레이더스라는 영화가 들어왔죠.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법궤가 나오죠. 양쪽으로 이렇게 손을 잡도록 손잡이가 양쪽으로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밑에 네모난 게 가마같이 생겼죠. 밑에 네모난 게 법궤고 위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안 보셨어요? 주인공 칼싸움하는 거 보느라고 못 보셨어요? 법궤 바로 위에다가 속죄소를 만들고 그 속죄소 두 끝에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천사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룹입니다.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의 개인 이름이 아니고 그들의 직분 명칭입니다. 그룹이란 친위대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친위대. 그래서 그룹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그룹이 날개를 펴서 끝이 서로 이렇게 닿도록 되어 있고 얼굴은 서로 마주 보아서 밑을 속죄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어미로우신 통치권으로 여길 내려다보고 계시는 장소입니다. 그 밑이 뭐냐 하면 법궤입니다. 이게 아주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속죄소라는 것은 다시 본문 보십시오. 17절 보면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하는 속죄소 옆에 3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 맨 밑에 3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죠? 시은좌. 시는 베풀시. 은혜, 은, 자리, 좌자입니다. Mercy seat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장소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다른 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속죄소. 죄를 속하는 장소입니다. 죄를 속해주는데 어떻게 속해요? 지금 여기서. 죄를 어떻게 속해요? 와서 울며 자복하면 용서해줘요? 아니라고요. 피가 있어야 돼요. 피는 무엇의 대가로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대가로서. 성경에 아주 일관된 요구입니다. 죄값은? 죄값은? 다이아몬드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사망은 피가 죄를 속하나니 이는 그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를 흘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죄값으로 생명을 요구해서 받아낸 거면 그게 무슨 시은좌가 되냐 말이에요. 죄값으로 사망을 요구하지 않고 너를 죽여 마땅하나? 내가 뺨 세 대만 때리고 말겠다. 그러면 시은좌가 될 수 있지만 죄값은 사망인데 그래서 죄값으로 생명을 요구해 냈으면 왜 시은좌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긴 뭐 그거 알면 여기 앉아 있겠어요? 하여튼 생각은 하셔야죠. 그렇죠? 말이 두 개가 틀리는 말이 붙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이 오늘 추적할 싸움입니다. 밑에 있는 법궤야말로 인간이 누구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구약이 지적하고 싶은 어떤 고서들입니다. 인간이 누구냐 하면 법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법궤라 그러면 훨씬 멋있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법궤 그럼 얼마나 폼나요. 법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만나와 지팡이와 하나님의 율법이 들었답니다. 그럼 여러분 만일 그것 갖고 신앙생활 한 30년쯤 하신 분 보고 설교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폼나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과 그의 인도하시는 목자장이 가지시는 지팡이와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거룩한 진리 되시는 말씀. 근데 피는 왜 보여 거기다가 끝에 가서 찬물은 왜 끼었느냐 말이에요. 훨씬 다른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는 인간이 죄인이며 어떻게 희망이 없는가에 대한 역사적 사건의 고소장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돌비가, 즉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친히 손가락으로 써서 주신 두 돌판이 첫 번째 건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것은 이 안에 없습니다. 법궤 안에 몇 번째 게 들어있습니까? 두 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건 어떻게 했고요? 갖고 내려서 백성들한테 선포도 하기 전에 집어던질 수밖에 없었죠.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경배하고 먹고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 돌판을 집어던져 깨뜨려버렸고 하나님께서 다시 써주셨습니다. 지금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은 그것 자체로 말씀하기 이전에 무엇에 대한 고소로 그 안에 들어와 있느냐 하면 첫 번째 돌판은 어디 갔느냐예요. 오늘은 그것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만나 사건을 살펴봅니다. 다음 시간에 지팡이 사건은 다음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을 찾아보십시오. 만나 사건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16장은 출애굽기 16장은 무엇 다음에 나옵니까? 지금 무엇 다음에 출애굽기 16장이 있어요? 예? 이 세상에 쉬운 질문을 답을 못해요. 15장 다음에 있잖아요. 15장이 뭐예요? 15장이 홍해 건넌 사건이라고요. 15장이 홍해 건넌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는지 아세요? 15장은 몽땅 찬송시입니다. 그렇죠? 15장이 홍해를 막 건너고 와서의 기쁨과 감사와 아우성의 장이라면 16장은 그 찬송의 후렴이 끝나기도 전에 그 메아리가 멎기도 전에 이미 일어난 원망이에요. 그들은 이미 애굽 땅에서 열 가지 재앙을 같이 목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우리나라 저 남해안에 가도 그런 게 있대죠. 밀물 썰물 간만에 차로 그런 게 아니에요. 뒤에 적군이 오고 있고 그걸 맨 땅으로 건넜는데 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은 어떻게 됐어요? 홀딱 거기서 수장됐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기쁨이 외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놓고 당장 뭐라고 나와요? 배고프다 이거예요. 괜히 나왔단 말이에요. 괜히. 참 재밌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를 절대 기적과 경험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건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만은 그것은 절대 근거로서는 쓸만한 것이 못 됩니다. 신자들이 기적과 경험과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자가 어디서 제일 많이 무너지느냐면 일상생활에서 무너지는 법이에요. 다른 것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큰 걸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늘 이 세 끼 밥 먹는 것 때문에 무너져요. 그래서 싸웁니다. 우리를 거기 놔뒀으면 뭐라 그래?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 비록 뭐지만 노예지만 이건 우리 인류가 갖는 아마 끊임없는 불평일 거예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맨 처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었으면 그때보다 난 게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왜? 예수를 믿고 났더니 먹고 살기가 더 불편하냐? 애들은 더 공부 못하고 왜 나는 밤낮 더 아프냐? 그런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제 야가져서 그런 얘기는 안 하죠. 해봤자 답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더 나쁜 증거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나는 이래서 내립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령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주셨냐면 지키나 안 지키나 보기 위해서 준 겁니다. 우리가 여기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에서 정말 눈꽃만큼도 더 앞서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틀림없이 이 기도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자식을 부처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꽉 뭐라고 와서 저한테 질문을 하냐면 그때는 하나님한테 와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때 이런 기도를 하긴 했는데 꼭 신학교 보내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건축원금 같은 거 꽝꽝 내고 좋은 장로하면 안 될까요? 꼭 그래요. 절대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게 언제라고요? 시기적으로 홍해를 건너자마자예요. 그럼 이제 광야 40년 끝나고 나서 어떻게 판결이 내리는가 보세요. 신명기 8장.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입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후손들에게 간곡한 유언을 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너희가 이 40년 동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자리에 대해서 불편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어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인간은 언제나 그래요. 지나온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늘 현실만이 문제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 펄펄 뛰다 홍해를 건너와서 기쁜 것도 잠시. 이제 배고픔은 지금 배고픈 걸 주지 않는 한 여태껏 무엇을 했어도 다 상관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짐승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좋다 아름네 먹을 것을 책임진다. 입을 것을 책임지고 너의 삶을 책임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믿나 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나타난 것 같이 의복이 헤어진 적이 있거나 발이 부르튼 적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게다가 거긴 광야지대입니다. 사막지대라서 이제 우리가 그 중동지방에서 상당히 많이 알죠. 낮에는 50도를 전후하는 더위가 되고 밤에는 0도 가까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올 여름 같은 장마가 있다면 전 참 좋겠습니다. 비는 별로 안 오고 늘 구름만 껴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름에 구름만 늘 껴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겨울에는 늘 불만 내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자면 만나를 먹으면서 시내산에 이르러 올라갔던 못에 내려오는 동안에 뭐 했죠? 거기서 바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며 춤추며 뛰놀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셨겠습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면서 만나 케이크, 만나표 샴페인 안에 물로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40년 동안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좋다. 먹는 문제 때문에 나를 못 섬기겠다면 그건 내가 책임진다. 그래갖고요. 그것 갖고도 반대했다고요. 이제 앞으로 그 기록이 나오겠습니다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무엇으로 힘을 내서 덤비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만나 먹고 힘내서 기어오르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때 그랬다. 먹을 것을 보장해주면 저희가 하나님을 도망갈 이유가 없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좋다로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책임지마. 그러면 나를 따르나 보자. 봤더니 안 따르더라는 기록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는 절대 하나님을 안 떠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필요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게 생겨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먹을 것만 있으면 나를 쫓아온다고 얘기했느냐? 그래 먹을 걸 줄 테니까 해봐라.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라 그럽니다. 시험하시고 낮추시기 위해서. 시험이란 여기서는 합격과 낙방을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너희가 산성인가 알칼리성인가 보자 그런 뜻입니다. 봤더니 뭐라고요? 본질적으로 우린 하나님 편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슨 기록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그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편을 들 본성이 있지 않은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어디 들어있다고요 지금? 그게 그 만나가 그래서 법궤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왜 그걸 거기 넣어서 보관을 했을까요? 인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주면 너희 쪽에서 나를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하자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입니다. 이게 돈을 깨치고 방법을 알면 내가 거길 찾아가리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언제나 부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도를 추적한 사람이고 도를 깨우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늘 무섭습니다. 신앙을 도를 추적하고 도를 깨우치는 거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이 시험에서 늘 집니다. 기독교는 도를 깨우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할 수 없음을 항복하는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대답도 이겁니다. 이것만 알려주시면 찾아가겠습니다. 약도만 잘 그려주시면 차를 보내주시면 성경이 계속 거듭해서 항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너희는 죄인이니라. 빛이 왔으되 빛이 빛인 줄 몰라서 빛을 증거하러 다른 사람을 보내야 했는데 그도 죽였고 빛도 죽인 자니라. 너희는 장님이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도 감각도 없는 자이니라. 그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당장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글쎄 어떡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왔다는데 자꾸만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런다니까요. 이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면 그럼 끝에 가서 꼭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어떡할 수 없습니다까지 가야 된다고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죽여야 돼. 그걸 죽여야 된다고요. 그 말을 못 알아먹어요. 그렇게 복음이 뭐냐?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가 없어져서 하나님 정말 큰일 났네. 죽을 수밖에 없네. 그러나 죽이면 안 되잖아요. 빌로 오셔야 되는 것을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빌로 오란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 서서 그러란 말이에요. 뭘 개뿔이나 잘난 게 있다고 와서들 재냐 말이에요 자꾸.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그걸 법궤 속에 넣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그러니까 이것 없어서 나를 못 섬긴다 그랬다. 줬더니 했느냐? 40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항해서 돌아다닌 세월이에요. 그 세월 내내 하나님 앞에 반항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를 그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들을 찔러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칼을 누군가가 대신 와서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어디로 흘러넘쳐요. 피가 법궤 위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게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법궤 안에 있는 물건이 어떻게 됐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깊이 찔렸으면 피가 밖에까지 온통 젖었냐 말이에요. 열어볼 것도 없이. 어떤 병에다가 물을 붓는데 물이 넘치는데 이렇게 쏟아보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건 꽉 찼으니까 넘치는 거 아니에요. 법궤 위로 피가 흘러넘치는 건 아내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아니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속죄소며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며 동시에 쉬운 자가 될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분명히 칼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밑을 봅니다. 어디를 보는 거예요? 법궤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답이 이겁니다. 그럼 죽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죽여라 해요. 죽인 겁니다. 피가 철철 넘치도록. 분명히 제사법에서 명시된 것 같이 거기는 늘 법궤 자체 안에 있는 것을 찔러서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제3의 제물로 말미암는 피가 거기를 적시는 겁니다. 누가 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이 사건에서만 있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자체에서도 있었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도록 돼 있었죠. 열 번째 재앙. 내가 모든 애굽에 있는 만물을 죽이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어디 바르라. 문 어디가 설주고 어디가 임방에. 이게 뭐예요? 가로가. 하여튼 둘 다 바를 거니까 어차피. 설주와 임방. 문 턱엔 왜 안 바를까요? 양은 문 턱에서 잡곤 했습니다. 문 턱에서 잡는 관계로 문 턱은 피치를 할 필요가 없이 이미 피가 묻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 천군을 보내십니다. 그 천군이 내려와서 이제 그 십계라는 영화 보시면 푸른 연기와 함께 이렇게 지나가면서 치죠. 치러 갈 때 이 문에 이르러선 칠 필요가 없는 게 안에서 칼질한 게 피가 튀어서 바깥까지 나온 거예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피를 본 겁니다. 그지? 그 집은 그래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죄에 대한 사망의 칼질을 안 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대신 맞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맞았습니다. 우리가 흘린 피값보다 훨씬 비싼 피값으로 대신 맞으신 겁니다. 그것이 속죄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죄를 죄값을 받아내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은혜가 시행되는 놀라운 비밀이 감추어진 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얘기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근거로 해서 죄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왜 그렇죠? 그를 구해내러 오신 분이에요.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죄를 그냥 덮어놓을 건 아니에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누가 치를 거예요? 그분이 치러 오셨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만 요한복음 8장의 사건이 드디어 우리에게 완성적인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그 사건에서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 여인을 고소한 바리새인들입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지금? 여인입니다. 죽었다 깨도 그 여인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어렵습니다. 우린 언제나 바리새인으로 섭니다. 복음의 가장 큰 적이 뭐냐 그러면 은혜가 설 자리를 없애는 것입니다. 구원을 지가 꺼내놓은 어떤 조건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받을 권리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주면 무엇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싸움에는 이런 싸움까지 확장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어느 말씀을 인용한 겁니까? 조금 전에 본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분명한 얘기를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떡을 주기 위한 종교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취직이 되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돼서 밤낮 할렐루야를 찬송하는 그 이상한 감정과 감격 속에 들어가는 종교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친히 떡을 만들러 오시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떡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걸 하러 오셨을 겁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시는 방법 외에 아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이라는 조건을 붙여 신앙을 감히 가능성 있게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되면 내가 할 것 같다는 이 생각을 버리라고요. 그냥 이렇게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전 이거 없으면 못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부부가 한 분 계신데 아주 단순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물론 신앙적으로는 장로님감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장로님이 되신 분인데 그 사모님께서, 사모님은 또 권사님이세요. 남편이 장로가 되면 무조건 또 다 권사시켜주는 법이니까 그분이 아주 떳떳하게 어느 날 저보고 그랬어요. 굉장히 부자세요. 목사님, 저 그냥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전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랬더니 그냥 콱 주시더래요. 그러라고요.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시지 이것만 주시면 이건 말해요. 물론 여러분께서 그 그냥 달래기 낯간지러워서 하는 얘기인 줄은 알겠지만 분명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어느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은 없애야 된다고요. 인간은 절대 가능성이 없어요. 그 싸움이 현대 와서 무엇과 붙었느냐 하면 교육학과 붙었습니다. 무식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 한동안 유행이었습니다. 환경을 좋게 만들고 좋은 교육을 시켜주면 사람들은 괜찮아질 것이다. 이건 무식한 짓은 안 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똑똑해지자 죄악만 더 교활해졌죠. 죄가 교활해졌지 죄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죄가 하도 간교해져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옛날이 좋아. 그 옛날이 좋다는 데는 그 죄의 교활함과 간교함에 대한 그 진저리가 있는 거예요. 그땐 죄도 좀 무식했단 말이에요. 용서할 만했어요. 근데 이젠 죄도 너무 재주를 부리니까 신경질이 났어요. 저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옛날 자유당 시대 때 민주당이 이런 표를 붙였던 걸 기억하십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 기억나시죠? 자, 자유당 그 어떤 정책위원이 만고불변의 표를 하나 만들었죠. 갈아봤자 더 못 산다. 저는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천하 없이 변해도 죄악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교활해질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얄미운 사람이 영국 사람들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경멸을 할 때도 절대 감정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쓱 웃어주고 갑니다. 영국 사람하고 한번 만나고 나면 석 달 동안 밥맛이 없어요. 그들은 그러나 그것을 가장 예의 있고 신사도를 겸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벼락이 안 떨어지는 게 이상하죠. 그것이 법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것만큼 더 잘 설명하는 그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대하면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깊이 한번 느껴보세요. 아이고 큰일 났네 하는 기분입니다. 아이고 큰일 나면은 무슨 뜻이냐면 우린 사실은 예수님 믿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가 잠시 지나가 있고 예수를 믿은 것이 근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만나를 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했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괜찮은 사람이 된다는 은혜로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조건으로서 예수 믿는 것마저도 들어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괄세하는지 아십니까? 당신 왜 안 믿어? 멀쩡해가지고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몰라요. 은혜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는 느낌입니다. 자랑할 틈이 없어요. 감사와 등골이 서늘한 확인이 있을 뿐입니다. 예, 예수님은 그래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뭘 가르치러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무엇을 느끼게 하러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 있을 때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결과도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법궤 위에 속죄서를 놓고 그 위에 피를 흘려 쌓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이제 옛날에 누구였었으며 무엇을 하고 있었었으며 얼마나 큰일 날 뻔했었는가를 돌이키게 하사 이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헌신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갖다 바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 사건이 지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죄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오늘 결론이 얼마나 정확한가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 후에 있는 명령을 이제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이후에야 죄를 짓지 말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엔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덮은 피와 우리가 그때 다만 저주 외에 받을 것이 없었던 것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것을 확인할 때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 없사오나 그것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신 사실을 인하여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주의 높으신 영광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자란 것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굽히지 아니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돌이킨 자로서 우리가 더 많이 우리가 얻은 은혜를 나눠야 하고 우리가 갖게 될 이 진리들을 우리의 생활 속에 묻어야 합니다. 심어야 합니다. 자라게 하고 꽃 피워야 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던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의 열심과 이 진리의 진리됨을 아는 자로서의 실천이 있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